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국경을 집결시킨 모든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침공이라며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경우 대규모 경제 제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고위 관리들은 금융 제재 외에 최첨단 미국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는 계획된 모든 종류의 군사적 침공 계획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불안정을 야기하려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 미국 주재 아프간 대사관의 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명의 전직 아프간 정부 외교관들은 어제 VOA에 워싱턴 주재 대사관과 미국 내 두 개 영사관의 시티뱅크 계좌가 한 달 넘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들어 익명을 전제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주재 아프간 공관은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정부로부터 운영 자금을 제공받지 못해 아프간 구역권 갱신 등 영사 지원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전직 아프간 외교관은 미 국무부와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돌파구가 없었다며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5개월 전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붕괴됐지만 현재 미국 내 대사관과 영사관, 유엔 대표부 등 공관에는 아직 약 90명의 외교관이 남아 있습니다. 아프간 전직 외교관리는 미국 내 공관들의 계좌 거래 정지 조치가 월급과 주거 임대 비용, 보험료 지불 등 대사관의 금전적 거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 주재 아프간 외교관 공관들의 계좌 상황을 묻는 VOA 질의에 아프간 외교단에 대한 인가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도 계좌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미국 시티뱅크 대변인도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정상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의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정상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올림픽 축제를 함께 참관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 동반자, 형제라며 5개국 정상은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고 스포츠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올해 중국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신종 코로나 백신 5천만 회분을 추가 지원하고 필요한 나라에 전통의학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의 민생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3년 안에 중앙아시아에 5억 달러 무상 원조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대변인은 노르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 대표단과는 별도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한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다음 달 4일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시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총 14건의 신규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24건의 신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올해 다섯 번째 무력 시위를 강행한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트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올해 다섯 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은 특히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미 바이든 정부 초기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a policy that was formulated in the early days of this administration that we developed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일본과 3자 간 회의를 여러 번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삼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러한 협의를 통해 수립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have also been very clear about our intent. Number one, we have no hostile intent. We harbor no hostile intent.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의도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5일 오전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f you're referring to the reports overnight, we are still assessing with the ROK in Japan. Those reports, I don't have any further.
프라이스 대변인은 밤사이 보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한국, 일본과 함께 그 보도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25일 VOA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알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유지관리 동향이 포착됐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풍계리 핵실험장 내 유지활동이 식별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종의 활동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더불어 대북 외교를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영구 폐기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 관리 중이라는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의 분석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그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미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23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차량 통행과 제설작업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을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으로 해석하면서 최근까지도 건물 입구에 눈을 치운 흔적이 보이고 지붕에 있던 눈이 녹은 것을 볼 때 상당수 건물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미국, 한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해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됐다고 주장했고 이어진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잠정 중단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핵실험을 비롯한 중대 도발 가능성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25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의 분석과 대체로 일치하는 관측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 일부 관리시설 유지 복구 인원이 식별되고 있다면서 미한 정보당국이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갱도 관리시설 인원이 식별되지 않고 있고 갱도 복구 활동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핵실험장 복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도 작년과 올해 현장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는 없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결심한다면 이미 무너진 갱도 입구를 재건하는 대신 새로운 입구를 뚫어 훼손되지 않은 갱도로 연결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모든 안심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너선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25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도발적이자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근 며칠과 몇 주간 제재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과 관련해 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안심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식의 조치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5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5차례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11일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4일과 17일엔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24를 쐈습니다. 한편 파이너 부보좌관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런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연관 지으려는 시각이 있지만 북한의 도전은 과거 몇 년, 실제로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5번째 무력 시위를 강행한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올해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리카 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5일 북한이 전날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계속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5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계속 불법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며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중지한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검토하겠다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이른바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지 닷새 만인 25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달 발사는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1일과 14일, 17일에 이은 이달 들어 다섯 번째 무력시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반도 방위 공약을 강조하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대응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4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커비 대변인이 최근 동맹에 관해 언급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커비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을 첨부했습니다. 당시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발사체를 연이어 쏜 것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맹이 능력 있고 강력하며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초점은 한국민과 한반도 인근 지역에 대한 방어조약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데 맞춰져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24일 미한 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장비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한국과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장비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인 동맹관계를 상호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과 연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종전선언 구상은 표류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연초부터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4일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으로 이 같은 방안이 어렵게 되자 다각도의 검토 끝에 황 장관을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종전선언을 진전시키고 교착상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계기를 만들어보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외교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종전선언 문구 합의 이후 북한의 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지만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최고 정상들 간에 만나서 상징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정세 변화의 문을 열겠다라는 구상이었단 말이죠. 그 구상에 비춰본다면 장관급이 가는 것은 이제 그 구상을 실현시키기에는 어렵죠. 종전선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장관을 이제 대표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같은 장관급이라도 외교부 또는 통일부 장관이 아닌 문체부 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이번 대표단 파견이 올림픽이라는 체육 행사에만 초점을 맞췄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연초부터 연이어 다섯 차례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행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증폭됐던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2018년 이후 이루어진 미북,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최소 수준에서라도 유지되는 국면이 이어질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일정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모라토리엄 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간다면은 아직은 그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으로 이제 이어진다면은 다시 2017년을 돌아감으로써 사실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가 거의 없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신범철 센터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도는 의미가 있었지만 접근 방식이나 성과면에서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막는 데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도 여전히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의 행태나 과거의 관행을 고려할 때 임기 말에 놓여있는 문재인 정부와 별다른 협력을 시도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에 그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는 점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화를 더욱 전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미사일 시험이라든가 그 밖에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주한대사들과 국제기구를 상대로 연 정책 설명회에서 다시 긴장과 교착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의 길을 선택하면서 엄혹한 대결의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는 제재 등에 따른 내부 위기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진단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미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금 판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만일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북한은 아마 단계적으로 선을 넘을 거다. 그러나 바로 레드라인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종전선언 구상이 표류하면서 한중 양측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양국 정상 간 화상회담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올림픽 개최전인 이달 말에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 12일 1월 말 한중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정상 간 교류 중요성을 감안해 양측이 소통 중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이 포착된 게 없다며 베이징 올림픽 이후가 되면 3월 초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도 정협과 전인대 등 굵직한 정치 행사가 3월 중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여 한중 화상 정상회담을 갖기엔 일정상 버거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라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눌 의제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성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하면서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년 넘게 미국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되어 온 북한은 주민들의 강제 노동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을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 활동을 벌이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연례회의에서 인신매매를 국제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들의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국과 쿠바, 북한, 러시아를 특정했습니다.
We also have to find more ways to put effective pressure on governments that engage in or enable human trafficking. China, Cuba, North Korea, Russia.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온 북한은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을 공정한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면서 인신매매범들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활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ictims come from every part of the world as documented in our annual report. Traffickers operate in virtually every country.
이어 이것이 국제적 문제인 만큼 우리는 이에 맞서 범세계적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연합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다른 모든 사회적 부문을 망라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례 회의에는 블링컨 장관 외에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인신매매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2022년 회계 연도에도 북한과 쿠바 등 나라들의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들이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관련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 등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도입을 통해 40만 명에 달하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USA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이 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앙의 자유, 가치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가 북한 지도자의 최고 존엄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박해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커리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지난 20년간 최악의 박해국으로 지목한 북한을 2위, 아프가니스탄을 1위로 조정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기독교 박해는 사상 최대로 악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순위를 바꾼 이유는 뭔가요?
Well, you're absolutely correct. Afghanistan this year is number one on the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감시 목록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위에 올랐습니다. 아프간 정부 탈레반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서 폭력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기독교인들을 지속해서 박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개선이 없었고 오히려 박해 지수가 전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새로 도입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성경과 한국 드라마 등 외국 문화 접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성경을 가장 위험한 책으로 여겨 유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성경책과 기독교인들을 북한의 주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북한에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삶에 매우 헌신적이며 조국인 북한과 그들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다만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2년 가까이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서 내부 접근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북한 내 지하교인들의 상황을 파악하셨나요?
Well, you're absolutely right. The COVID restrictions have...
그런 상황이 확실히 맞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죠. 우리는 북한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자료를 수집하는 요원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병행해 점수를 개선합니다. 자세한 경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에 관해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것은
것은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살해됐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숨진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 결과는 북한의 기독교 상황이 유난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오랫동안 세계 최악의 박해국을 유지했고 올해 역시 박해 지수가 더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 수단이자 스파이라고 비난합니다.
No, I mean this is a faith that was born.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에서 탄생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인생의 지침이자 구약을 포함해 엄연한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서구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곳곳에 기독교인들에 대해 많은 반감이 있고 심지어 이곳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독교 정부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정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신앙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 등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성경으로부터 건강한 결혼 생활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 등 삶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신자들도 같은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북한 권한의 행군 이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한 민간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많은 사람 역시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북한의 과거 억류됐거나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주민들을 돕나요?
I would hope that faith in Jesus is going to make us more generous.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너그럽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민감하길 저는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목격해왔습니다. 다양한 가톨릭 병원과 학교들, 개신교인들이 세운 학교와 복지, 자선기관, 식량 지원 등이 그런 것이죠. 약자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식량난과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개개인의 종교 자유에 관한 겁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인데 오픈도어즈가 올해 발표한 기독교인 규모를 보니까 북한 전체의 기독교인은 4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Well, I think this is the power of ideas.
북한 지도부가 선전하고 가르치는 사상의 힘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세습 정권이 북한의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이념을 위협이자 도전으로 봅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합니다만 북한에는 다른 점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보다 더 강력한 이가 있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김정은 가족에게는 그들의 통치 사상과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지속해서 옹호하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대북 인권 정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it's a mixed bag right now. They've had
여러 평가가 혼재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와 기독교 탄압에 일부 강력한 성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부 폭력 사태는 외면하는 등 다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된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아직 기독교 선교사 3명을 비롯해 한국 국적자 6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나 기독교인들 모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Yes, right. Here's my thoughts on this.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권과 인질 석방 같은 문제들을 핵 안보 사안과 병행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등 여러 무기체계에 대해 허세를 부리거나 비밀리에 이를 개발할 수 있고 또 개발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것처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파악하려면 궁극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등 인질들의 석방, 정치범들을 돌보는 일과 국제적십자사의 정치범 수용소 방문 조사 등 녹록하지 않은 질문을 핵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북한 정권이 비핵화와 개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단기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외부 세계가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수용소 환경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나 개방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30일, 60일, 90일 안에 이런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지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도 종교 자유 등 인권에 관심이 매우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ell, what I can say i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40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픈도어즈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 내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주로 어떤 지원 활동을 하나요?
We never share those kinds of things publicly, but what we can tell you is
우리는 보안과 보호를 위해 결코 활동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어려운 지역 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재원을 공급하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올해 발표한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사상 최악이라고 지적했는데 새해를 맞아 북한 주민들에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What I say to them is you are never forgotten. You are never alone.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절대 잊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있거나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대변해 외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최근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낸 오픈도어즈 USA 데이비드 커리 회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민간단체에 대량살상무기 대응책 연구를 지원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의 확산 위험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의 정책 연구와 제안에 자금을 지원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활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 공고가 게시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계획은 총 3건입니다. 모두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산하 협력적 위협 감축부서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내놓은 계획으로 이달 말일까지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화학 안보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국가나 단체 등의 화학 공격 역량에 대처하고 이를 교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9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을 담고 있는데 북한의 과거 화학 무기 공격을 주요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최근 자국민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지만 북한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확산국들은 해외 영토에서 신경작용제를 사용해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인 BX 신경작용제로 암살한 바 있습니다. BX 신경작용제는 유엔이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하는 화학무기로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국민을 암살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비난을 받은 김정남 피살 사건을 북한을 화학무기 확산국으로 지목하는 지표로 삼아 민간 지원자금 계획에도 이를 상기시킨 겁니다. 국무부는 자금 지원을 받게 될 단체 등이 역동성이 있고 빠르게 진화하는 화학무기 확산 위협 유형에 대응하는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확고한 확산 국가를 언급한 부분에서도 북한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공고는 국제사회 위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가 북한에 대한 압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게 하고 북한 관련 제재 회피 활동을 탐지 중단시키도록 하며 WMD와 관련 운반 체계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재정적 활동을 방해하게 만드는 파트너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안보 비확산국과 협력적 위협 감축부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개방형 연구 그리고 그 밖의 전문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임무를 달성한다면서 이는 위험에 처한 나라들이 북한으로 향하는 자금과 재료의 흐름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25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감축부서의 또 다른 공고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대응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 등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고는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안보 비확산국과 협력적 위협 감축부서는 북한에 대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단속할 수 있는 해외 역량을 구축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장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 공해상 선박간 환적, 해외 노동자 문제 등을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앞선 두 개의 공고보다 많은 1,200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관 등에 최소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 미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 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협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은 25일 북한의 해커들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탱하기 위한 자금을 창출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25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핵위협 방지구상 NTI가 사이버 공격에서 핵전쟁까지라는 주제로 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해커들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 등 다수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미 재무부에서 19년 동안 근무한 뒤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안보 선임국장을 맡았고 그 이후 6년 동안 국무부에서 차관보급인 사이버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북한 정권의 사이버 활동은 금융 수익을 얻는 데 집중돼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8,100만 달러 상당을 훔친 공격을 거론했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이버 활동의 목적이 지정학적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북한은 돈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사이버 접근성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 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자신은 북한 사이버 활동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에 포함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랜섬웨어 등 각종 해킹 공격의 배후로 자주 거론되는 북한은 최근 대규모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공격 빈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2020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가상화폐 관련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7번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회사에 침투해 3억 9,50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랜섬웨어 공격, 워너크라이 공격을 자행했으며 지난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중관계의 상호 불신과 갈등이 여전하다는 미국의회 자문기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과 미국 간 비핵화 협력은 어렵지만 북중간 균열이 미국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중협력의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24일 중국 북한 전략적 균열, 배경과 대미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지렛대를 이룰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중협력은 계속 제약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작은 이웃나라인 북한의 대내외 문제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적 전통을 이어가려고 시도해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은 2018년부터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궤도를 벗어나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통한 중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 약화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이 북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이런 우려는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다시 증폭됐다는 겁니다. 이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을 희생시키면서 미국과 제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이번 보고서는 북중관계에 대해 양국 간 조약동맹과 긴밀한 경제관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는 상호 불신과 원망, 심지어는 반감까지 존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종속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조치를 해왔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은 2018년부터 미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지렛대를 갖고 외교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각각 서로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등 북중 관계의 이면에는 전략적 균열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 간 깊은 불신은 여전하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이 2020년 초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제한도 거부한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대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양국 간 공식 외교 경제적 접촉은 여전히 제한됐다며 두 나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긴장은 중국의 외교가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직면한 광범위한 도전을 반영한다며 중국은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균열은 미국의 외교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국경 비무장화를 위한 절제된 진전은 한반도를 안정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기존과 유사한 미국의 영향력을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긴장 상태를 인식하고 역내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춰 이뤄지는 미국의 창의적인 외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오랜 기간 지속한 역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1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1도. 강계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2도. 개성 오전에 구름,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3도. 함흥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5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입니다. 청진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도가 되겠습니다.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 내지 1.5m, 먼바다는 오전 오후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푸틴 대통령이 국경에 집결시킨 모든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침공이라며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경우 대규모 경제 제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고위 관리들은 금융 제재 외에 최첨단 미국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는 계획된 모든 종류의 군사적 침공 계획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불안정을 야기하려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 미국 주재 아프간 대사관의 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명의 전직 아프간 정부 관리들은 어제 VOA에 워싱턴 주재 대사관과 미국 내 두 개 영사관의 시티뱅크 계좌가 한 달 넘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들어 익명을 전제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주재 아프간 공관은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정부로부터 운영 자금을 제공받지 못해 아프간 부여권 갱신 등 영사 지원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전직 아프간 외교관은 미 국무부와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돌파구가 없었다며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5개월 전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붕괴됐지만 현재 미국 내 대사관과 영사관, 유엔 대표 등 공관에는 아직 약 90명의 외교관이 남아있습니다. 아프간 전직 외교관리는 미국 내 공관들의 계좌 거래 정지 조치가 월급과 주거 임대 비용, 보험료 지불 등 대사관의 금전적 거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 주재 아프간 외교 공관들의 계좌 상황을 묻는 VOA 질의에 아프간 외교단에 대한 인가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도 계좌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미국 시티뱅크 대변인도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정상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중동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의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정상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올림픽 축제를 함께 참관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 동반자, 형제라며 5개국 정상은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고 스포츠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올해 중국과 중동아시아 5개 나라의 신종 코로나 백신 5천만 회분을 추가 지원하고 필요한 나라의 전통 의약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의 민생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3년 안에 중앙아시아에 5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대변인은 노르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무대표단과는 별도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한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다음 달 4일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총 14건의 신규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24건의 신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날 베이징시 펑타이 지구 내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집단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일이 9일 남은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소폭 상승세도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베이징시 당국은 엄격한 방역 통제에 들어갔다며 시내 곳곳에서 집단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